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것을 잘 믿지 못해서 수군거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던 그런 불순종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한복음 제일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67절부터 71절 이 안에 나오는 두 번째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본문이 좀 짧지만 이틀 동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7절에 보시면 우선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앞부분에 나오는 설교하실 때에는 유대인들 많은 무리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혜택을 본 사람만 5,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셔서 유대인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내용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자꾸 대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내려간다면 사도들,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이 말씀하신 건 앞부분과 다른 건 뭐냐면 앞에서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뭐 수군거렸다, 다투었다, 불신앙했다, 반응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그런 사도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어떤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목회자로서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련합니다. 왜냐하면 떡 얻어먹은 건 5,000명인데 다 가고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설교 들었는지 모르지만 5,000명에 있다가 다 가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도 가고 지금 몇 명 남은 거예요? 12명 남았다. 2명.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세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나서는 980명이 떠나가고 20명이 남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참 썰렁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쌍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다 떠나가고 고작 12명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12명에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 간단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간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잠깐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의미상으로는 너희도 안 믿어지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제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 대답이에요. 68절, 69절 두 구절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6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요. 거기 있던 12명 모두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대답은 베드로 혼자 했죠. 하지만 이것도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이 아니라 12명이 다 함께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서는 베드로만 남아있던 게 아니고 12명 다 남아있었고요. 대답할 때에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12명 사도들이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대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 처음에 사용한 단어가 주여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던 때가 언제였던가, 앞부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주로 불렀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좀 느낌이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주여, 유대인들이 주여,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 것이니까, 이 귀한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내용이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앞에 나왔던 설교를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설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두 번째 설교하시면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설교들을 보시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오병이어 때 나왔던 그런 먹고 마시는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떡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주님의 설교 핵심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영생의 말씀이. 또한 베드로는 여기서도 영생의 떡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백을 한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그대로 제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고, 또그 영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맨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무데도 안 간다는 거죠. 이게 표현은 아주 간단한데,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을 하신 것이고,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설교하셨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대로 되풀이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6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그 기적 이후에 설교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늘나라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내려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 속한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반문을 했다고요. 믿지 못해서. 저 사람은 아버지가 요셉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쥐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베드로가 했던 이 반응,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슬렁슬렁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제자들과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베드로, 또 열두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점은, 그들이 뭐 재산이 많거나 많이 배우거나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본으로 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지금 설교 내용 전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아서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묵상을 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이게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게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 중 가장 탁월한 고백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들을 그대로 써가지고 고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그게 고백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머리 좋거나 똑똑한 학생들, 제자들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복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깨닫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까지, 그것까지 받는 거예요. 그것만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난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내 생각, 내 바램, 내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믿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더불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대처럼 안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겠지요. 내 바램이 틀렸겠지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뭔가를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이게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는 게참 때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고백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내 생각을 섞어서, 내 바램을 섞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그것을 마치 믿음이냐, 그렇게 자꾸만 치장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들이 참 많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하루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떡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내가 원했던 일들도 행해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풍성에 넘쳐나고 우리 평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그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잔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바램이나 내 실망이나 내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섞어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품고 나온 기도 제목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